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말씀 한 절을 봉독했습니다.
17장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내용으로 삼아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약속들과 마땅히 누려야 할 이 기쁨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그의 생애 속에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하는 것들은 있어도 기뻐하신 것 같은 표현은 별로 안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뜻밖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평안과 그의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거기서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오늘날 가장 크게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고 복이고 승리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신자들을 만나봐도 기쁨 속에 있거나 승리하고 있거나 평화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일단 표정에서부터 그렇습니다. 표정이 저같이 밝은 사람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라든가 복 혹은 평안이라는 단어들을 우리는 너무 세상적 차원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고 그 정의를 내리기에 세상적인 언어를 도입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본질상으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을 약속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 몇 절과 연결해서 도대체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좁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5장 말씀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아주 똑같은 본문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근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지금 읽은 11절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17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17장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집어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과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라는 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5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랍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거랍니다. 이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거함에 관한 다른 표현이고, 하나 된 것이야말로 기쁨의 유일한 조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대속사역으로. 그것을 17장 10절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11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고 가능하게 됐고, 그러면 필연적인 결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이고, 그 기쁨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일에 동참하고 그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성품에 동참한 자가 당연히 가지는 어떤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은 우리의 기쁨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기쁨이란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걸 또 우리의 자존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만 다 해놓고 혼자 기쁘래. 기쁨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은, 그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것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는 의미에서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9절입니다. 기쁨과 함께함이 함께 붙어 다니는 묘사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기쁨이 그와 함께 하는 것과 언제나 붙어 다닌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한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 되었으니 주문만 외우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왜 불렀니?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제때지 해주세요. 딱 때리면 으하하 이러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안다가 스탠이세요? 아주 그냥 이 말만 하면 아주 좀 열이 나서 무슨 기쁨과 예수님이 형통하니? 하나님 재벌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 유치하게도 무슨 신앙이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쓰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 모르는 줄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얼굴에 써 있는 게 얼굴에. 오래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것 같이 일찍 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건 전혀 다르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셔야 됩니다. 수가 동네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인의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후에 제자들이 음식을 마련해 온 장면입니다.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걸 양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의 연장의 요소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에 그 존재의 그 뭐예요? 에너지예요. 존재의 동력입니다. 이것 없이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설명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살아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신자란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의 존재가 바로 이런 영역과 이런 본질과 이런 원리와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자여야 됩니다. 그 신자의 존재라는 것은 뭐 일단 살아놓고 보자라는 신앙을 가지면 X입니다. 이런 데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 하박국서입니다. 또 하박국 찾으려면 뭐 한참 걸리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구약에 있어요. 딴 데 가지 마시오. 구약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재미있는 것은 그 주제가 이 신앙 문제에서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세상 돌아가는 걸 이대로 방치하십니까? 왜 악당들이 설치는 걸 놔두며 의로운 자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걸 놔두십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악당으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일날만 신자가 되고 나가면 의인으로 살아갖고는 도무지 안 되니까 악당으로 살기로 결심을 해서 이제는 그게 아주 만연된 기분입니다. 신자답게 사는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언제나 너무나 똑똑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요? 요 땅으로 대답하시는 걸 겁을 안 냅니다. 언제부턴가. 그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자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해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질문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대로 놔두십니까? 왜 악당들이 더 성하는 걸 놔두시고 선한 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대답이 이것입니다. 아직도 멀었다. 더 할 것이다. 악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요. 죄는 더 심해질 것이요. 악당들이 더 득죄하고 더 나서서 선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더 엉망진창으로 세상은 굴러가리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처음에 질문하다 놀라가지고 그 12절 이하에 이런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죄를 놔두시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2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악당들은 이렇게 살 것이래요. 그러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자꾸 갑자기 믿음이 등장하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알고 있으면, 내세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어떻게 구원 얻는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타협할 것이냐? 약속을 따라 믿음을 지켜 싸울 것이냐? 우리한테 묻는 것도 이겁니다.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준다는 약속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잘 된다 그래도 데리고 와보세요. 예수 믿어서 공부 안 한 아들이 학교 들어가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며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걸로밖에 깨우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순교가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순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돈 나와라 뚝딱, 아들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되는데 뭐 때문에 순교가 필요해집니까? 왜 믿음이 필요해집니까? 근데 우린 다 지금 뭐가 부럽습니까? 신앙이 깊은 경지보다 그게 좋죠. 주식 없어서 그러면 척 주는 게 좋죠. 전부 유치원 아닙니까? 난포 유치원. 무슨 유치원? 이게 무슨 표시죠? 유치원 표시는 완전히 십자가가. 서울에는 유치원도 많다. 무슨 무슨 제일 유치원, 무슨 무슨 중앙 유치원, 몽땅 유치원이죠. 아무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깊은 자리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기쁨과 평강을, 주님이 가지셨던 이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 되었습니다. 저 만나기만 하면 이러면 되죠. 제가 신방 가기를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기만 하면 목록을 작성해놓고 저한테 들이댑니다. 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전 서로 당신 참 이상하외다. 그걸 하나님한테 묻소. 예수를 30년씩이나 믿었다며. 유치원은 30년 다닌 거지. 유치원은 원래 영아반하고 유치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장년반도 있고 노년반도 있고 고급반도 있습니다. 유치원 고급반. 유치한 걸 쓰게 노는 반이죠. 신앙은 이 영역에 들어오는 것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차원에 이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으며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 존재하는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전혀 우리를 위하셨음이었듯이 우리의 존재가 전혀 우리와 만나는 모든 영혼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돌을 맞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 절망과 자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를 던지는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의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17장으로 가셔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의 자리에 우리를 대치시키고 있는가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주님이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3절 오늘 본 그 본문입니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줍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19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이 가진 어떤 지위와 어떤 뭐 하여튼 그분이 가지신 모든 특권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다른 목록으로 읽기보다는 지금은 기쁨이 다른 내용물로서 약속되기보다 지금 주님께서 서신 지위와 서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기쁨은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는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증언이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그대로 드러내는 자였던 것 같이 신자의 존재와 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요 그를 보는 자가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존재입니다. 우리 세상의 환경을 바꾸려고 있지 않고 그렇게밖에 살 줄 모르는 자들을 나를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며 빛을 보며 생명을 보며 그 향기를 맡도록 하기 위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린 뭘 원하고 있죠? 이제 알게 된 하나님, 이제 알게 된 기도로 내 환경을 다 좋게 만들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게 해달라는 거죠. 제가 욕 안 하는 걸 그저 감사히 생각해요. 이건 욕을 먹어도 한 일주일 합숙하면서 욕을 먹어도 부족한 대목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기도는 이거밖에 할 줄 모른다는데 큰 병이 있는 겁니다. 희생도 없으며 그에게 기쁨도 없으며 이런 거룩한 욕심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 나태와 안일과 자기 욕심으로 부리는 응석밖에 없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신앙이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시면 우리들의 맡은 직분을 이렇게 아주 한 구절로 잘 설명한 데가 나옵니다.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직책을 하셨대요?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팔복 중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 그 얼마나 정확한 묘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샘플로 놓은 상징으로 놓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존재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만이 그 기도를 하면 그 진리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맡은 일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고 보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분명히 방향 잡고 분명히 결정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독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가지고 오면 쉬게 하는 데라고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짐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럴 뿐입니다. 재미있는 묘사죠. 여러분, 등산 갈 때, 겨울 등산을 가면 춥기 때문에 뭐, 방한복도 여러 개 가져가야 되고, 안에 친구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이 머리가 보이지 않게 짐을 지고 갑니다. 그때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을 어떻게 넣어가는 것이 편합니까? 무거운 게 위에 들어갑니까? 밑에 들어갑니까? 무거운 걸 위에 놓습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은 가죠. 무거운 걸 밑에 넣으면 허리를 잡아다닙니다. 위에다 실어야 어깨에 걸려서 교회 나오면 얘기만 해요. 목사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속담이 다 있습니다. 어깨에 걸린다고. 무거운 걸 위에 집니다. 예수님 지금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 말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진 짐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주님께서 그 짐이 얼마나 어려우시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죠? 세 번이나 기도를 하나님께 따로 아뢰었어야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비켜달라 그랬었습니다. 그때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았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짐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짐은 짐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지는 자세에 있는 겁니다. 억울하면 10원이라도 사람을 죽인다고요. 억울하면. 별것 아닌데 억울하면 큰 싸움이 되죠. 차를 타고 가다 요새 접촉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툭 건드렸어요. 보니까 멀쩡한데 내다보고 말을 이렇게 해서는 너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디 어떻게 된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아이 괜찮군요는 저쪽에서 해야죠. 권리자가 괜찮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어떻게 아쇼? 가봅시다. 이거 순전히 그 다음 싸움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접촉 사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요. 우리 억울하기 때문에 짐이 언제나 무거운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짐이 안 무겁다 이겁니다. 그 일이 억울하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진 걸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그게 안 억울하답니다. 왜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왔으며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분이며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며 그것이 그의 기쁨이기도 한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신자란 이겁니다. 그의 삶의 전 영역, 아니 존재 자체가 이것 하나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린 억울할지 모릅니다. 우린 당할지 모릅니다.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어쩌면 오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멸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놀림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뺨을 치며 수염을 뽑으니 시편 2편에도 그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묘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그러십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그것이 신자입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이 이 기쁨과 평안을 놓쳤거든 여러분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신자로서 나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본분인가? 핵심인가? 원리인가? 늘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훈련이 드디어 발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를 내는 건 자기 마음대로고 또 찬송을 부를 때 또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요구하죠.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때 어떻게 하죠? 찰땐 차고 사람이 된 거예요. 맹탕맹탕이 됐어요. 아니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사우나탕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읍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자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과 관용이 같이 붙어나오는 건 너무 놀랍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쁨이라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이 된 흔쾌한 맛일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용이란 말이 좋아서 관용이지 약자니까 참는 거 아닙니까? 굴복하고 굴욕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기 왜 기쁨이 붙어나옵니까? 우리만이 가진 자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의 증인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 안에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만이 빛을, 생명을, 진리를 소유하고 또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뺏겨도 뺏길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며 방해할 수 없는 존재자들입니다. 그의 향기를 시야를 가린 것으로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막고 방해하는 것으로 떨지 말라 말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관용입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왜 붙는지 아시겠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에다 맡기십시오. 십자가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돌맞아 죽어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세상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해서 쓸데없는 싸움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과 원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자리, 이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아니 내 안에 평강마저도 이렇게 드문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의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 우리의 가난한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차지도 않고 도없지도 않은 이 뜨뜨미지근한 신앙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사는 기쁨과 그 승리와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본받게 하시며 그 기쁨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며 그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자녀로 사는 이 삶의 비밀을 우리도 경험케 하시며 그리하여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